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 항공사들이 이집트발 일부 항공기에 대해 수화물 반입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들의 이런 조치는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가 폭탄 폭발로 인해 추락했을 수 있다는 미국과 영국 당국자들의 발언에 따른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KLM 로열더치 항공은 성명에서 오늘 이집트 수도 카이로를 출발해 암스테르담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휴대용 가방 반입만 허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번 조치가 국내외 정보에 근거해 예방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KLM과 에어프랑스사가 소유한 저가 항공사 트랜사비아사도 이집트에서 출발하는 승객들에게는 손가방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여객기가 폭탄 테러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도 사고기가 폭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맹독성 겨자 가스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화학무기 감시기구의 한 관계자는 시리아 마레아 지역에서 지난 8월 전투 도중 겨자 가스가 사용된 사실을 전문가들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누가 겨자 가스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학무기 감시기구는 최근 몇 달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화학무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해왔습니다. 국제의료자선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도 지난 8월 ISIL이 장악한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일가족 4명을 치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랜 사회주의 우방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분열도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트남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베트남의 독립 영웅 호치민과 현대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의 친선 관계 그리고 양국 간 유사한 정치 체제를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공산당, 국가, 국민들은 견고한 신념으로 서로 돕고 손을 맞잡아 나아가야 한다며 누구도 두 나라의 앞길을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말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회의를 전후해 약 한 달간 국경 통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베르나르 카주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오늘 이번 국경 통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기후회의에 대비해 광범위한 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와 함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대거 유입되는 난민들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국경 폐쇄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올 들어 지난 1월 한 시사 잡지사와 유대인 상점이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민간인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8월에는 암스테르담에서 파리로 가던 고속열차 안에서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오는 8일 지난 2011년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의회 상하원 498개 의석을 놓고 5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6천여 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총 91개의 정당이 등록한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은 현 집권당인 통합단결발전당과 제1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중 어느 쪽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지 여부입니다. 태인세인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단결발전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이점과 군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이라스주에서 어제 대형 광산댐이 붕괴돼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45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인근 마을 주택과 차량들이 두터운 진흙더미에 매몰됐다고 브라질 당국과 현지 언론 등이 전했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사망자와 실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로이터통신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45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1월 6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찬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남한 지역의 개성공단 관리위 직원 2명에 대한 출입 제한을 철회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식 소개됐습니다.
There is a largely shared concern on these seriou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대북 지원은 개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북부 산간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국민 2명에 대한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를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북한은 출입 제한 조치를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5일 오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공식 입장으로 한국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 2명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해왔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북측 총국이라는 반대하고 한국 정부만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방북 불허 조치를 취한 지 이틀 만입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개성공단 관련 모든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두 사람에 대한 출입 제한을 통보할 때와 마찬가지로 출입 제한을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출입 제한 조치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현안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출입 제한 조치를 통보해온 최상철 부위원장의 경우 최근 토지 사용료 문제를 두고 북측 총국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안다며 일종의 항의의 표현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출신인 최 부위원장은 남북회담에 정통한 인사로 개성공단 관리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임금과 세금 등 개성공단 현안에 대한 북한과 협의에 관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틀 만에 최 부위원장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철회한 것은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고 관리위원회와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출입 제한 철회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8.25 합의 이후 조성된 남북 간 대화 흐름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004년 공단 조성 당시 10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토지 사용료를 북측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당국은 조만간 토지 사용료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토지 사용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북한과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토지 사용료를 가능한 한 줄이려는 한국 측과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북측은 현재 분양가의 5에서 10%를 토지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입주기업들은 분양가의 1%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한이 처음에 분양가의 10%를 요구했지만 이는 너무나 부당한 액수라며 입주기업들은 한국의 토지 재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북은 토지 사용료 문제와 별도로 올해 2월부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6개월간 갈등을 겪다 지난 8월 최저임금 5% 인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편 방북 제한 조치가 철회된 최 부위원장과 관리위원회 직원 한 명은 오는 9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8.25 합의 이후 당국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세 차례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홍영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비서에게 통지문을 보내 당국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틀 뒤 전단 살포와 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 등을 거론하며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같은 달 24일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지난 8월 25일 고위급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와 민간 교류 활성화 그리고 당국 회담에 조속한 개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식 소개됐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룩셈부르크 대표부의 실비 루카스 대사가 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대신해 결의안을 소개한 루카스 대사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largely shared concern on these seriou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루카스 대사는 특히 북한에서 정부 최고위 당국자들에 의해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수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 내용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루카스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present draft resolution therefore encourages the Security Council to take the needed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루카스 대사는 이어 북한 당국에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의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루카스 대사는 또 이번 결의안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를 바란다면서 결의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보국장은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Despite continuing efforts on the part of the DPRK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북한이 최근 유엔 인권 최고 대표와 유럽연합 인권 특별 대표를 초청하는 등 인권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일본이 결의안을 상정함으로써 대결을 촉발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최 부국장은 인권 분야에서 대결은 진정한 대화, 협력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해 지난 30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한 이번 결의안에는 5일 현재 56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오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되고 유엔 총회에서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프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대북 정보 유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탈북자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김성민 대표처럼 정보의 굶주린 북한에 새로운 소식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7년 탈북한 김 대표는 2004년부터 서울에서 대북 단파 방송국인 자유북한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 부차관보도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토론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특히 이런 정보 유입을 통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탈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일 외교 현안으로 부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세를 희석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제가 한반도 강점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감행한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특히 최근 한일정상이 이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이런 범죄 행위는 특정 피해자하고만 얼렁뚱땅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북한도 포함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일본이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이런 입장 표명은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한일 간 현안이 됐을 때 간헐적으로 입장을 밝힌 정도였지만 이번에 외무성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일본을 압박하려는 전술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를 희석시키면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를 보여지고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한일 간의 와해, 더 나아가서 그 위안부 부과를 통해 가지고 남북 공조에 의해서 일본을 압박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이런 공세적 태도는 특히 최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즈음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정상회담 당일인 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본이 지난날 수많은 여성을 성노예로 끌고 간 범죄에 대해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을 덮으려고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조선중앙통신은 유엔 주재 일본 외교관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도전해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며 일본이 과거 청산을 회피하는 한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북한의 위안부 문제 제기가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이용해 박근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합의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의구심을 최대한 활용해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만약에 이게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박근혜 정부의 잘못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비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국내적 여론이 형성되어질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격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갑자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
현재 북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얼마나 생존해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지난 2005년 당시 83살의 박영심 할머니가 일본의 자유기고가를 통해 17살 때 중국 난징의 금수로 위안소로 끌려가 약 3년간 하루에 30여 명의 일본군들로부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에도 상당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남 쪽에서 부녀자가 많이 끌려간 점으로 미루어 한국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200여 명이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돼 있고 이 가운데 47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세계에서 46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 잡지의 분석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 번째로 꼽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올해 세계에서 46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포브스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녹슬어가는 은둔의 왕국에서 이론상 2,500만 국민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이 군부 지도자들과 권력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잡지는 확실한 것은 김정은이 무력을 앞세워 위협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이라며 지난 9월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정되는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에는 49위, 2013년에는 46위, 2012년에는 44위에 꼽혔습니다. 이 잡지가 선정한 2015년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4명은 경제 자원과 권력의 범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수 등을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포브스 측은 밝혔습니다. 올해 32살인 김 제1위원장은 선정된 74명 가운데 두 번째로 젊었고 가장 어린 인물은 31살로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창업주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년 연속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올랐습니다. 이 잡지는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도 책임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며 그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치러 국제적인 제재를 받았음에도 지난 6월 지지율이 사상 최고인 89%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위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 지난해 5위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포브스는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 사태와 그리스 경제 위기 대응에서 단호한 행동을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3위에 선정됐습니다. 포브스는 경제, 문화, 외교, 기술, 군사 분야에서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 개인은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영향력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위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 5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꼽혔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3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40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4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45위에 선정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정책이 기존의 일회성 지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방식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에서 대북 지원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에 따라 표현도 지원이 아닌 협력으로 바꾸고 있다며 개발 협력과 같은 개념으로 북한 주민들을 보다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그 예로 쌀이나 비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마을 단위로 비닐하우스 경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식량과 위생,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화 사업 등을 들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이 올해 말로 끝나는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올해 가뭄의 영향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줄어 주민들의 굶주림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식량계획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2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current program cycle was supposed to finish in December.
Right.
But what they're planning to do is
오는 12월 말 종료되는 영양 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시한으로 시작돼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영양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었습니다. 킨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이 현재 북한에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 이후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킨 대변인은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3분의 1이 영양실조로 발육부진 상태이며 임산부와 수유모 등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빈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극심했던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감소돼 취약계층의 영양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농업기구 FAO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 주요 작물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 10에서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앞서 공개한 식량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을 370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30만 톤에 비해 14%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올해 73천여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3,800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킨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강도를 제외한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3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킨 대변인은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목표 인원의 절반 정도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세계식량계획은 취약계층 70만 7천여 명에게 1,920톤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0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2,587톤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26% 감소한 규모입니다. 또 매달 130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약 1억 6,780만 달러지만 지난 27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8,797만 달러입니다. 한편 다미안 킨 대변인은 대북 영양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데 2,33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남중국 해에서 항해의 자유 원칙을 지키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미중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원칙을 지키려는 미군의 움직임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며 미중 간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5일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남중국해에 있는 미 항공모함 티어도어 루즈벨트 호를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런 이례적인 움직임은 지난주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중국 인공섬의 시비에리 안쪽 수역에 처음 진입하면서 미중 사이에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 방문이 지역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세력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남중국해 군사화를 강화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에 반대한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길이 3,000km, 너비 1,000km에 달하는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의 30%가 지나는 요충 지역입니다. 게다가 풍부한 지하자원까지 매장돼 있어 영내 국가들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주변국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 매립공사를 강행하며 인공섬 조성을 계속하자 미국이 최근 대응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어떤 나라도 힘으로 일방적인 행사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분쟁은 국제법 준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지난 2일 워싱턴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은 항행 자유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will uphol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navigation.
로즈프 보좌관은 남중국해엔 미국의 이익이 있다며 항행의 자유 보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에서 추가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지적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은 중국이 비준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자연섬의 12해리 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산호초나 이런 곳에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과 가까운 스프레틀리 섬의 여러 산호초에 매립공사로 인공섬을 만들고 비행기 활주로와 일부 군사시설까지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이미 1947년 지도에 중국 영토란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은 1940년대 이전엔 중국이 이 지역의 영유권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며 중국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17세기부터 스프레틀리 섬을 지배해왔다며 이를 증명하는 역사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미국이 최근 항행의 자유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 배경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so that you have a code of conduct between China and the ASEAN Southeast Asian countries to avoid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간의 긴장 고조를 피하고 영유권 분쟁을 다자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미국 외교협회의 셀라 스미스 선임 연구원은 VOA에 중국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분쟁 도서 지역을 점령하고 군사력을 남중국해뿐 아니라 동중국해, 인도양, 서태평양까지 힘으로 넓히겠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항행의 자유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미 해군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영유권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나라들의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활동을 해왔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해양법 전문가인 존 올리버 미 조지타운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VOA에 과거 냉전 시절 미 해군은 소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흑해에 군함 두 척을 보내 분쟁의 해법을 찾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ou may remember that in February 1988, the United States sent two ships.
1988년 미 해군은 소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함 두 척을 소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보내 항행의 자유에 대한 시위를 했고 결국 이듬해 항행의 권리를 보장하는 잭슨 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올리버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군의 남중국해 움직임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y're overreacting. I think they should treat foreign warships.
지난 8월 말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알래스카를 방문했을 때 중국 해군 함정 5척이 알래스카에서 가까운 베링해에서 작전 활동을 펼쳤지만 미국은 별다른 경고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올리버 교수는 이는 미국이 국제법상 중국 함정들의 항로를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미 이지스 구축함의 움직임에 대해 도발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버 교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중국의 일방적 태도로 볼 때 과거 미국과 소련이 합의했던 방식이나 국제재판소를 통해 해결하는 길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군의 지속적인 남중국해 작전으로 인한 미중 충돌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고위급 대화 채널이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 시엘라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관계자들이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작전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so. In fact, I was just in Beijing last weekend with conversations with Chinese and Japanese.
스미스 연구원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중 간에 당장 해법이 찾아질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양국 고위급 대화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민간단체인 동서연구소의 데니엘 로이 안보 담당 연구원은 VOA에 미중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미국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y response at all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will anger the Chinese, of course.
로이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평소처럼 서로 오가며 대화로 긴장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우발적 사고를 막기 위해 서로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기존의 거민정 체제에서 국정으로 전환되는 한국의 새 역사 교과서에 6.25 전쟁 발발은 북한에 의한 남침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기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역사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한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고시된 2015 개정 교육 과정 총론과 중고등학교 한국사 관련 부분에 6.25 전쟁은 북한에 의한 남침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교육 과정은 앞으로 편찬될 새 역사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엔 우선 6.25 한국전쟁과 관련해 고교 한국사 과목에서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본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의 2009 개정 교육 과정엔 6.25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 그 결과를 이해하고 국내외적 영향을 파악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라고만 언급돼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선 일부 역사 교과서에 북한의 남침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고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식으로 기술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현행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학자들이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일이라고 주장해온 내용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새 교과서엔 또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관련 기술도 한층 보강될 전망입니다. 한국교육부는 새 역사교과서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할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찬 기준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없으면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통일이 되더라도 사상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확고한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 게 통일의 시작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연일 비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은 한국 보수파들의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 북한을 중상 모독하면서 동족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역시 현재 한국에선 유신 독재를 찬미하는 현 당국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에만 50여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난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탈북 학생들이 독일 통일 2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공연을 독일 현지에서 펼칠 예정입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셋넷학교 박상영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셋넷학교 어떤 학교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셋넷학교는 2004년도에 그 통일부 산하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서요. 지금 남한에 와 있는 10대, 20대 탈북 청소년들의 문화 적응과 현실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진로 교육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주로 가르치는 과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그 남한과 북한의 그 뭐 사회 문화 모든 그 시스템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교육도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이 탈북 청소년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하고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정보 사회에 이 아이들이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라든지 그 외에 정보에 관련된 교육을 겸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이들이 곧 우리 남한 사회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진로와 그다음에 직업을 위해서 예비 교육들 이런 교육들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이름이 특이한데요. 셋, 넷 학교 하니까 이 숫자 셋, 넷을 얘기하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통일부 산하의 정착지원기관이 하나원 내에 임시학교가 3개월 임시학교가 하나둘 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둘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3개월은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검다리 학교처럼 하나둘 셋넷 해서 이 아이들이 좀 자신감도 갖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학교 이름을 셋넷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셋넷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학생들이 독일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셋넷 학교에서는 2007년부터 지금 매년 창작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탈북 청소년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왜 탈북했는지, 또 탈북하면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남한에 와서는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 이 아이들이 꾸는 꿈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창작으로 엮어서 한국 내에서 전국을 돌면서 이 피스 투어를 매년 실시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 제가 그 2010년도에 독일에 가서 이러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통일 그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드레스덴 주 정부에서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네. 그런데 공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는 주제 자체는 하나를 위한 이중주 듀엣 포 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렇게 평화롭게 통일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들을 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라는 언어의 차이 또 문화와 역사의 차이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 넘버벌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어서 무언극으로 70분간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된 그 특별한 계기라고 할까요? 목적 뭐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가장 큰 것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 문제가 비단 한반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이 되는 과제는 가깝게는 이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아시아의 평화가 유럽과 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요하다는 점을 독일의 지금 중심부인 베를린과 드레스덴 지역에서 공연을 통해서 알리게 된다는 그리고 또 그 메시지를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남한과 북한의 젊은이들이 직접 몸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계기가 있겠습니다.
이 공연을 여러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며칠간 예. 모두 몇 번의 공연을 하는지요?
예,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드레스덴에 들어간 드레스덴은 이제 구 동독 시절 동독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저희가 이제 두 번의 공연을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두 번을 하고 또 두 번에는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를린으로 이동을 해서 베를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베를린의 청소년들과 시민들 그리고 또 거기 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두 번을 하고요. 또 특별히 베를린에서는 베를린 장벽 이렇게 분단의 상징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가서 거기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직접 한반도의 평화 통일 메시지를 독일 시민들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여러 명이 가게 될 것 같군요. 몇 명이나 가게 됩니까?
저희 남한과 북한의 학생들 7명을 포함해서 스텝 총 12명이 이번에 가서 2주간의 공식 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요즘 이 공연 준비에 아주 여념이 없다는데요. 학생들의 그 열성이라고 할까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일단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통일을 주제로 한 공연을 준비한 것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한 공연을 준비해서 또 그것도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멀리 유럽, 그리고 또 분단을 경험했던 독일에 가서 공연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또 하나의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남한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지금 적을 두고 있는 연령층의 학생들이고요.
네.
이번에 참여하는 이제 셋넷 학교에 소속된 탈북 청소년들은 20대의 약간 젊은이들입니다.
네.
이제 보통 탈북하는 과정에서 10대 탈북하고 한 7, 8년 이상은 탈북을 통해서 남한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공부할 것들은 중고등학교 연령층에 있어서 그렇게 결합이 됐습니다.
네. 이번 공연을 통해서 공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제가 그 셋넷 학교를 이렇게 쭉 운영해 오면서 지난 15년 동안 탈북 청소년들을 계속 지켜봐 오면서 꼭 이번 공연을 통해서 바람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는 탈북 청소년들도 이제 남한에 와서 꼭 이렇게 뭐를 지원의 대상이로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시시각각 가까운 미래로 다가오고 있는 통일의 어떤 파트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인식 전환이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통일의 역사를 일구는 하나의 파트너다 하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펼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박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탈북청소년대안학교 셋넷학교 박상영 대표와 탈북청소년들이 독일에서 펼칠 한반도 평화통일기원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국대학교 연구원들의 집단 폐렴 사태, 오늘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에 대한 격리가 모두 해제됐다는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 55명이 격리 해제 조치를 받았고 퇴원을 했습니다. 모든 세균 바이러스 검사에도 반응이 없었고 여전히 원인 불명인 상태지만 최초 환자가 발생한 이후 17일이나 지나서 통상적인 잠복기가 지나는 동안 감염자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등 지금까지 역학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한국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배경은 이 질환이 약 37%에 해당되는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환자의 접촉자 중 현재까지 추가 환자 발생이 전혀 없고 전파가 혹시 가능하다 할지라도 의심 환자들의 증상이 소실되면 전파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아직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폐쇄된 건물에서 진행된 동물 사료를 분쇄해서 이루어지는 실험 중에 일어난 사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체에 의한 폐렴을 의심했었는데요.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어떤 물질이나 독소에 의한 염증인 폐장염을 의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 사태에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봄과 여름에 한국 사회를 크게 흔들어 놓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인데요. 당시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던 안이했던 정부 대응이 빚어낸 엄청난 결과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국대 집단 폐렴 사태는 증상자 발생 때부터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공식 기자회견이 계속 이루어지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인 것이 메르스 사태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모든 환자들이 격리 해제됐다면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과학적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는 오는 11월 말쯤 나오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번 사태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쇼팽 콩쿠르 우승자 한국인 조성진 씨의 인기가 대단하다는데요. 음반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세계 최고의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 사람으로서는 첫 우승자지요.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연주를 두고두고 기념하겠다는 사람들이 오늘 새벽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이번 쇼팽 콩쿠르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연주를 담은 실황 음반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매된 날이었고 시간차에 의해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 음반을 살 수 있는 곳이 된 건데요.
네.
서울 강남의 한 클래식 전문 매장에서 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들었고 평소에 이 그 판매장은 정오쯤에 문을 여는데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문을 여는 시간을 앞당겼다는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불황이라고 불리는 한국 음반 시장에서 이렇게 앨범을 사기 위해서 특히나 클래식 앨범을 사기 위해서 대기표를 손에 쥐고 줄을 선 아주 이례적인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조성진 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매된 이 음반은 성진조라는 영문 이름 표기 아래 제17회 쇼팽 콩쿠르 우승자라는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연주에 심취해서 왼손과 고개가 동시에 들려진 마치 그 지휘자의 지휘 연주를 보는 듯한 그런 사진이 음반 겉면을 장식하고 있고요. 조성진 씨가 이번 대회에서 예선과 본선에서 연주한 14개 작품 가운데 조성진 씨만의 해석이 잘 담겨있는 4곡이 이 음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에 열린 콘서트에서 폴란드 대통령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성진 씨의 대표 연주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폴로네이즈를 앙코르곡으로 연주를 했는데 폴란드 대통령의 기립박수를 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또 이 앙코르 공연은 한국에 중계가 됐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조성진 씨 우승 이후에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내년 2월에 서울에서 이 조성진 씨를 비롯해서 쇼팽 콩쿠르 입상자를 만날 수 있는 갈라 콘서트가 열리는데 이곳의 예매표 2,500석이 50분 만에 매진되는 그런 특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음반 시장에서도 조성진 씨의 인기가 최고입니다. 한국의 젊은 층들에게 뭐 최고 인기라면 유명 아이돌 가수들인데요. 이 아이돌 가수들의 음반을 제치고 예약 판매만으로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21살의 신성 조성진의 효과가 한국 클래식 음악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학 입학 시험날이 곧 다가오는데 이 시험일이 가까우면 한국 사회 곳곳에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오늘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으로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줄여서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 이렇게 부르는데요. 바로 다음 주 목요일 12일로 다가왔습니다. 엿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물론이고 수험생 부모들과 주위에 수험생을 둔 사람들도 함께 응원을 해주고 긴장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요. 수능생들에게 합격 기원 선물을 주거나 감기나 몸살에 걸리지 않도록 몸 상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또 각 지역 자치단체마다 시험장마다 각종 안전사항과 수험생 수송 대책을 점검하는 등 수능을 대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 찹쌀떡과 엿을 많이 선물을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요?
네, 찹쌀떡과 엿은 아마 1990년대 초반까지 대세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이후로 뭐 문제를 술술 풀게 해달라고 두루마리 화장지가 선물이 됐던 적이 있고요. 정답을 콕콕 잘 찍으라고 포크도 선물이었습니다. 시험 잘 보라고 해서 거울을 선물하고 시험을 잘 치라고 야구방망이나 뭐 테니스 라켓, 채를 선물하기도 했고요. 점수가 크게 또 높게 부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풍선껌이 유행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달라졌습니다. 수능 선물을 좀 실속 있게 하고 몸에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소화제, 비타민제, 또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몸에 붙이는 패치도 유행하고요.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아로마 향초, 따뜻하게 해주는 손난로, 역시 기분 전환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초콜릿이 인기 수능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가 선물이 되고 있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버마는 11월 8일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6천 명 이상의 후보자들이 출마해 1,171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지난 4년 동안 테인 셰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의 의미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거의 선거운동은 지난 9월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버마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승자를 예상할 수 없는 선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지난 1990년에 치러진 총선거와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압승을 거뒀지만 당시 군사 정권은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었습니다. 1990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이번 선거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는 버마의 정치적 상황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정한 민주적 절차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버마 의회 의석 중 25%와 주요 요직을 군부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출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 인종과 소수 종파에 대해서도 선거와 투표 참여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역시 최근 버마 방문 기간 중 종교가 편가르기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보좌관은 또 미국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있는 버마 헌법에 어긋나는 종교인들의 정치적 표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고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졌을 때 결국 그 위험은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미국과 버마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번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차기 버마 정부와 미국과의 본질적인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새로운 버마 정부의 선거를 평가해서 버마에 대한 제재 완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버마 정부는 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미국은 이번 선거를 위해 1,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총선은 버마가 독재 국가로부터 벗어나 자유화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다음 정부가 정치적, 사회적 자산을 잘 만들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미국은 추가적인 개혁을 주문할 것입니다. 버마 정부와 국민들은 이번 총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번 선거를 신뢰할 수 있다면 버마 국민들은 중요한 진일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